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 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편치 아니한 말씀을 저희가 또한 접했습니다.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짐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무거운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지만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자됨의 그 가치, 하늘의 그 기쁨을 또 이 말씀 안에서 깨닫고 참 가볍고 자유로운 기쁨이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서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개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선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괜찮다는 그런 그 의식들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장에 들어와서 그 계속 살펴보고 있는 전도회 대개에서도 대개 그런 그 생각들을 많이들 해요. 전도는 하나님 일이고 또 선한 일이니까 이 전도에 효과가 있는 그런 그 방법이라면은 얼마든지 활용을 하고 또 도입하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는 일단 불신자의 호감을 사야 되고 또 호감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방법들은 선한 것이다. 그렇게들 여기죠. 근데 그건 아주 잘못된 그런 그 생각입니다. 그러한 것은요, 이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생각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한 전도, 그것과도 아무 관련이 없는 그냥 인간의 그런 생각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냥 전도를 이용해서 누사 말하지만은 교회의 부흥을 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그런 전도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고쳐야 되는 것이 이 전도라고 하는 걸 사람을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큼은 여러분이 먼저 고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는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을 교회로 오게 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아예 다른 그런 전도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관심이 없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전도가 그러한 것이라는 걸 전혀 생각지를 않습니다. 또 그런 전도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게 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믿게 하는 그게 전도가 아니냐는, 그게 아예 그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상식으로 그렇게 딱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전도가 주의 뜻이라고 다들 그렇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전도를 그렇게 우리가 몰아가면은 그런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선택과는 전혀 안 맞게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택한 자만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를 교회로 오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사람을 교회로 많이 모아놓으면 그 중에 대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듣고 오면 참 그게 또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어떻게든 많이 불러놓아놓으면 그 중에 하나 대간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대간 하나님께서 불러내지 않겠는가, 믿게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우리 할 일은 어떻게든 많은 사람을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다. 꼭 그게 맞는 말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일단은 교회로 와야만이 믿을 기회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죠. 물론 신자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그 할 일이고 또 부름받은 이유예요. 그런데 네가 저 사람을 교회로 오게 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요, 일단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의 감정 상하게 하면은 일단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니까 교회로 오게 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로 나오게 해야지 그런 목적이 앞서버리면 일단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 것에 호감을 갖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믿음은 이런 것, 쉽게 말해서 믿음 복받습니다. 모든 만세 해결됩니다. 이런 그 믿기를 던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함이 경계함 구원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호감을 살 수 있는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책하고 경계하는 그런 말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책을 책망을 하는 거죠. 경계를 하는 그런 말을 하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다가 상대방 기분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죄를 드러내고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아니 무턱대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말 듣고 기분 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왜 그런 걱정을 우리가 하냐 그 말입니다. 왜 여러분이 그런 걱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면은 경책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기 죄를 보게 되고 예수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기분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활동하시면서 택한 백성을 찾아가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주를 믿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신자는 다만 말씀을 전파하는, 나타내는,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살아가면 된단 말입니다. 천국 가가지고 몇 명 전도했냐? 몇 명 교회 이끌었냐?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저는 당장에 하나님께 얼굴 못 뜹니다. 나가서 한 게 없으니까는요.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우리의 의를 따져보거나 우리 믿음의 정도를 판가름하는 그런 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안해낸 그런 존재에 매이지 마시고 정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주의의 뜻에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신자라는 가치를 우리가 안고 신자로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전도라고 하는 것, 그 의미를 여러분이 좀 하여튼 아시면 좋겠는데, 물론 예수님의 전도라고 해서 일부러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떤 복음을 그대로 우리가 드러내게 되면은요, 그 복음을 드러내려면은 결국은 우리 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대개 반응은 너나 잘하세요 그거예요. 꼭 기분 상해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천국 얘기하면은요, 너 천국 가봤냐? 지도 못 가봤으면서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반응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복음에 대한 주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인데 그런 반응이 무서워가지고 이것저것 저것저것 기분 좋은 걸 드러내겠다 이렇게 나간다면은 그건 이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그 4장 3절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어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한 예를 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른 교훈 받는 걸 싫어하고 진리에 대해 귀를 막는 거죠. 또 허탄한 이야기, 허망된 그런 이야기를 쫓는 것이 세상 현실입니다. 그것이. 이러한 세상에서 참된 진리를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 그 참된 진리를 믿는 사람을 살아간다. 이것 자체가 고생이에요. 그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세상이 안 알아주는 길이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16절 이렇게 말을 하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이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다는 어떤 그런 심정의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 말은 제자들은 뭐 성질이 양치는 온순하고 이 세상 불신자는 포악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참 온순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도가 더 포악하죠. 싸움 났다니 무지개 겁납니다. 목숨 들고 쫓아가는 게 교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이라고 하는 건 뭐 일이라고 하는 게 이 성격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이 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힘과 상관이 없는 약자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보이면서 참 양을 이리 꺼내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내는데 세상에 힘 있는 강자가 아니고 정말 최대한 힘 약자로 내가 만들어 보낸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힘 없는 약자로 그런 사람으로 제자를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런 빈털터리 되게 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상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낸다 그런 뜻이죠. 여행 가는 사람에게 힘은 돈입니다. 돈 없으면 사람은 그 여행을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돈이 없는 빈털터리 오단벌 신발 한 개 뭐 이렇게 가지고 보낸다는 것은 정말 세상에 보낸받은 그런 상태에서 힘이 되는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약자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게 제자, 그게 신자라 그런 얘기예요. 반면에 제자가 보낸받은 세상은 힘으로 살아갑니다. 힘이 최고 아닙니까? 약자는 무시당한 세상이에요. 눌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 구조예요. 그것 때문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신자된 사람이 이 땅에 처해 있는 실제적 형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실감이 별로 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양이 되게 해가지고 이리 가운데 보냈다는 그런 말씀이 별 그렇게 실감 있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게 뭐냐면은 여전히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고 힘으로 여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붙든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힘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서 똑같이 힘을 가진 자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않고 또 세상 일이구나 그렇게 봐지지도 않는 거예요. 신자가 참된 진리의 말씀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약자가 됩니다. 진리의 그 말씀이 우리를 약자로 만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게 만들어갑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보게 하는 건 절대로 진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진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붙들고 있는 손을 놓게 만들어갑니다. 세상의 것은 허망한 것이고 허탄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그렇게 보게 함으로써 오직 참된 건 하늘에 있다는 것. 그걸 알게 하는 게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게 진리를 안고 이 땅에 보내받은 신자이기 때문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든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내 힘이다 이렇게 외치야 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신자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서부터 무시받는 그런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밖에 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게 신자의 길이란 얘기예요. 그 17절 18절 보면은요.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사람들을 만나지도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의지하지 말아라. 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한다. 그렇다면은 이처럼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회당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종교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로 인해서 공회에 넘김받는다, 채찍질을 받는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그런 매를 맞고 하는 그런 고통이 주어진다. 물론 제자가 그런 길을 같이 했지만 사도로 갔지만은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내용이 실제 문자대로 보내받은 신약 그렇게 되어질 거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똑같이 어떤 이런 뭐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에게 매도 맞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환경이 아니거든,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 결국 이 말씀과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살면 진짜 이렇게 매를 만나. 물론 그런 환경이 되었지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가진 신자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힘을 가진 그들로부터까지 배척을 받는 그런 위치 있을 수밖에 없는 신자라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덧붙인 말은 그것만이 아니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총독과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큰 권력인 사람입니다. 가장 대빵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까지 배척받는다는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돈만 필요하고 돈만 힘이 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귀는 것도 필요하고 사람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검사를 알고 있는 것도 큰 도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국회의원 아는 것도 그것도 참 큰 힘이죠. 더군다나 대통령 장관과 친분이 있고 안다. 그건 정말 이 세상에서 엄청난 빽을 가진 굉장한 힘을 가진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오히려 반대로 네가 뭐 교단 총회장한테 배척받을 것이고 뭐 사회적으로는 임금에까지 배척받는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정말이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가장 권력자로부터까지 배척을 받아버리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은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정말 배척받는 그런 약자 위치로 너희가 떨어져 내려버렸다는 것이죠. 아주 철저한 그런 약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 대통령을 밉보인다. 참 고달픈 인생 아니겠습니까? 뭐 밉보이면은 TV 출연도 딸라고 말이죠. 그냥 그런 세상인데 그런 제자들처럼 종교적인 지도자에게 배척받고 세상 권력자에게 배척받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그런 약자로서 이 땅에 보낸다. 그게 바로 보내받은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보내받고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다.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란 말이죠. 여기 주님은 결정적으로 한 가지를 더 보태버립니다. 그게 21절이에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할 죽게 하리라. 이것도 뭐 실제적으로 그렇게 당한다는 그런 말씀은 또 사실 아니에요. 말한 대로 뭐 그런 환경이 되면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될 거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 문구 역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돼버립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제자들은 종교적인 힘도 없고 사회적인 힘도 없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으로부터까지 배척받는 그런 자로 만든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 내용을 뭐 불교 집안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뭐 배척받는 그런 경우로 또 얘기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자가 당하는 핍박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불교 집안에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얘기도 사실 아닙니다. 그런 뜻이라면은 또 뭐 기독교 집안에 편안한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과 또 이 본문은 해당이 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해당되고 누구는 해당 안 돼요. 그런 성경이 없어요. 모든 사람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형제에 대한 이 얘기도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은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맺어진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가깝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 가족도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가족도 힘이 되지 않는 힘으로 이기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보냄받은 것이 바로 제자고 신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모든 걸 다 잘라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라는 존재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돈도 의지할 수 없는 존재고 사람도 의지하지 않아야 되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힘으로 이기지 않아야 될 정말 세상 어떤 도움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처지로 보냄받은 거. 그게 신자라고 하는 그러니 가장 밑바닥의 약자로 이 땅에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위치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이 진리라고 하는 건 육체를 우리를 약자로 만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진리만 잘 붙들고 잘 믿으면 복을 얻는데 잘 된다 이런 말을 자꾸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걸 가지고 진리를 전 전도다 도무지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모든 인간관계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까지 다 무너뜨리고 해체시켜버리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신자가 그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걸 지금 말씀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신자로 살아갑니다. 신자란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내가 교회에 다니고 죽어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 그게 내가 예수님 목적이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내 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선택한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불러냈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외면해버리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자의 모습은 위치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천국 가는 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계획과 뜻이 지금 나에게 쏟아 부어져 있다는 그 사실 안에서 우리가 신자 됨이란 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좀 배워가고 찾아가고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 도대체 그게 뭐냐는 것이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만은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예수를 믿는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잘 다녀가지고 세상에서 복받고 죽어 천국 가자는 그것과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그것은. 그건 진리의 그 정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는 돈의 힘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의 힘이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하는 가족의 사랑, 그걸 가지고도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 돈이나 사람의 힘이나 가족의 사랑, 신뢰, 그런 것 가지고도 채워질 수 없는,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무엇이 있다. 바로 그 무엇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본질이고 정신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한 피의 은인인 것이고 그 피 흘림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 피의 은혜와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것을 세상에 뭘로 우리 속을 채우겠냐 그 말입니다. 은혜로만 채워질 수가 있고 하늘의 생명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따로 그것이 있는데 우린 그걸 외면하기 때문에 자꾸 그걸 놓쳐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땅의 것으로 내 속을 공허한 속을 채워보려고 하는 그래서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는 자꾸 그런 길에 우리가 삐져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게 뭘까? 이걸 우리가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그랬고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이 땅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 무엇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께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걸 생각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보낸받은 그런 신자는 세상이 힘으로 여기는 것을 보여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걸 증거하는 것. 그게 신자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걸 나타내고 보여줄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신자됨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꺼내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계시는데 참 답답하게요.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면 너희는 이제 사자와 독수리처럼 강해서 이겨라.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게 더 그게 그 낫지 않겠습니까? 이리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그들보다 강한 힘을 가지는 것이 옳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사자처럼 담대하고 독수리처럼 강해라. 그래서 이를 물리치고 승리해라. 내가 힘을 주겠노라. 그런 게 지금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어떤 하나님 뭐 도우심이 거기에 이제 뭐 하나 지키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이제 하겠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신자가 이리를 힘으로 이겨야 된다면 애당초 약조를 보내지 않을 겁니다. 칼을 채워주고 M16 한 종 뭐 딱 그 주어 탱크도 주고 그래가지고 뭐 말 한 삭 쓸어버리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속 시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자 되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힘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아갈 그런 사람이 아니고 힘을 가지고 승자의 자리에 앉을 그런 존재로 너희는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는 참 맥빠진 그런 말씀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 믿는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좀 눈치를 좀 채셔야 됩니다. 물론 뭐 야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실감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그게 무슨 말인고 뭐 실감치 못한 그런 분도 계실 것인데 교회를 다니면 적당히 세상에 맞춰주며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가 신자로 사는 게 힘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춰져 버리면은.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정말 진리를 따라서 그 길로 살아가면서 진리의 그 정신, 그걸 나타내고 그걸 증거하려고 한다면은 당장 주변 사람으로도 반대를 받습니다.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그런 일에 힘을 쓴다면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좋은 말을 듣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만 외친다면은 관심 안 줍니다. 외면을 받습니다. 여러분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모습까지 살아간다면 칭찬을 듣고 인정도 받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 내어놓으면 외면받습니다. 그게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그 십자가 복음이 적당히 뺄 것은 빼고 벗댈 건 벗대면서 인간의 편한 대로 다른 복음을 만들어 전하는 것. 그게 과연 옳으냐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주의 뜻도 아니에요. 그래서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그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알아내려고 뱀을 연구하고 비둘기를 연구하고 다 동물학자 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뱀의 특성을 가지고 지혜를 찾아내려고 백날 연구해봐야 지혜 안 나옵니다. 성령서 뱀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보면 제일 강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지혜 강교를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뱀이 살아가는 오면서 뭐가 지혜일까 백날 들여다봐도 안 보입니다. 비둘기의 순결요? 동물학자를 비둘기의 순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평화라고요? 백날 싸우는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물 특성을 가지고서 지혜가 뭐고 뭐 순결이 뭐고 찾아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비둘기의 특성, 그 순결이나 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답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복잡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고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생 관심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관심을 끌고 호감을 끌만한 그런 그 신자로 존재하려고 하는 거, 그건 지혜도 아니고 순결도 아니라는 거예요.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생기지 않고 오직 하나의 순서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사람의 호감을 끌든 끌지 않든 그건 우리가 계산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린 단지 성령께서 알게 하신 진리만 내어놓고 진리대로만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순결이고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죄를 말하는 사람이 싫어합니다. 지옥도 싫어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좋아서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죠. 죄를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냐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이다. 다들 듣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심판, 뭐 지옥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 부정적인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해달라. 그게 사람들의 원함이 아닙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십자가 영생도 관심 안 돕니다. 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치 않은 것이니까. 그게 지금 우리들의 그 속성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 반응이 사람들 반응이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관심을 끌고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로 바꿀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할 말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성령이 알게 한 진리란 말입니다. 네가 매를 맞아도 할 말은 진리다. 그게 순결, 그게 지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왜 이러한 복음을 듣지를 못하냐면요. 바로 그 진리와 순결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하는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한 나의 말을 잡고 네 배들 하기 때문에 복음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목사가 목회 성공하려면은 교회로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해야 되고 오는 사람들과 붙들어놔야 합니다. 모두가 붙들어놔야 돼요. 그것만 잘하면은 이 소위 목회 성공은 땅은 당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필수적인 것이 복음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말한 대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복음이냐 복음 아니냐 관심 안 둡니다. 어떤 말인 상관없이 그냥 설교 재미있으면 되는 것이고 듣기 편하면 되는 것이고 희망적이고 들을 때 뭔가 힘이 나는 그런 설교면 다들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그맨 같은 그런 목사 설교하는 그런 목사가 아주 이름을 막 날리는 그런 게 지금의 그 현실 아닙니까?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이 신자라고 하는 것은 남들 다 싫어하는 외면하려고 외면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 그거만 붙들고 있어라. 너는 그러면 된다. 그런 사람 보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있다니 존재하는 지혜고 순기라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88절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뒤에 23절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씀처럼요. 세상이 미련하게 보든 어떻게 보든 여러분 상관치 마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내 능력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고 순결인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고 그게 순결이에요. 다른 걸 내어놓아서 사람들 호감을 사겠다는 그런 생각 추구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말한 대로 신자는 이기는 자로 상대방 누르는 자로 이 땅에 보내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한 도망치라는 건 아닙니다. 피하라는 건 쓸데없는 싸움 하지 말고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다 보면은 복음을 반대한 사람 필히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성질 내면서 누가 맞냐고 싸우면서 내 말이 맞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는 걸 기억고 인정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신자는 그렇게 내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는 걸 무기해가지고 상대방을 기죽게 만드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그런 이기는 사람으로 보냄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저도 이해 못난 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무너져요. 그 우리 은석교 홈페이지에 제 그 설교나 글에 이제 반대하는 비판하는 그런 글을 올린 사람 가끔씩 이제 등장을 하십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야, 정말 저 사람한테 잘못된 것이 뭐고 또 복음이 이런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이제 답을 정성껏 올리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두세 번 계속해가지고 제 말에 이제 반대를 하면은 슬슬 성질이 납니다. 이게 이제 네 번 계속되면은 나중에 너 죽었어. 이제 이런 그 마음으로 이 상대방을 이제 막 확 누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답을 이제 쓰는 경우가 사실 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에 그게 쓸데없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가 아니고 그게 신자의 존재됨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 말이 복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하는 건 아니란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핍박하거나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자는 바로 이런 싸움이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기지를 못해도 내가 그 사람을 누리지를 아니해도 결국 인자는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인자는 오세요. 인자가 오시면은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은 전혀 구분이 됩니다. 신자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진리로 믿고 생명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는 신자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진리된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 말하지만 신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힘이 있다 그런 싸움에 들어가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누가 더 성공한 사람이냐 그런 싸움에 들어간 사람도 아니에요. 신자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걸 내놓는 그런 싸움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걸 알려줘 그걸 증거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의 걸 힘으로 삼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길로는 가지를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게 신자다. 그런 신자에게는 딴 것 말고 십자가만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나는 생활이 어려워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런 모든 건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예요. 문제는 우리가 애당초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갈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원하는 삶이 따로 있는 거예요. 돈 가지고 힘 가지고 살아간 멋들어진 삶. 우린 그걸 여전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는 거예요. 신자로서의 삶의 책임, 이건 아예 다 잊어버린 지 오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리고 뭐고 복받고 잘 사는 게 그게 전부다. 이런 마음에 휩쓸려 버리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도 괜찮다는 이런 요상한 그러한 생각을 자꾸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뭘 하고 살아갔는지 간에 정말 이 보낸받은 신자로서의 존재, 신자로서의 책임, 그걸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똑같이 힘 가지고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사람은 아니다는 거, 그게 신자라는 거, 이걸 잊지를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교회로 모였을 때만 십자가 얘기하고 질 얘기하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지만은 흩어져 가지고 세상 속에서 각자 개개인 살아갈 때에는 십자가 진리 다 꼬리 감춰버리고 그걸 자신 있게 내어놓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약한 그런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참 죄송한 말이지만은 똥개는 자기 집에 큰소리 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큰소리 치는 거 그게 우리의 순일지도 몰라요.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큰소리 치고 교회 안에서 뭔가 그래도 보여주려고 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람 그 자리에서 신자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일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믿음의 그 가치, 그 복됨이 여러분 안에 먼저 다시 회복이 돼야 될 겁니다. 돈으로 채워지지 않고 사람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하늘의 풍성한 복,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확보가 돼야 돼요. 세상 것은 그 어떤 것 헛되다는 거 다시금 확인하시고 정말 진심으로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 하늘의 생명이라는 거, 그 믿음이 회복되시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보냄받은 신자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머무는 그러한 신자가 될 것입니다. 또 신자로 지혜있고 순결한 그런 길을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 신자로서 주님께 평생토록 충성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거웠던 마음이 우리 진리 안에서 가벼움을 얻고 힘을 얻으면서 주님이 나의 능력이라는